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전직 고위 지휘관들 중 한 명과 만났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크렘린궁에서 안드레이 트로셰프 전 바그너 그룹 사령관과 만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28일 늦은 시각 이뤄진 이 회동에는 최근 몇 달간 바그너 용병들이 주둔하는 여러 나라를 순방했던 유누스벡 예브크로프 러시아 국방차관이 배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로셰프 전 사령관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원부대 활용 방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은 트로셰프 전 사령관이 현재 러시아 국방부 소속이라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시도했었던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 씨가 지난달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이후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을 장악했음을 보여주려는 크렘린궁의 시도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 EU 지도부가 다음 달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28일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10월 20일 샤를 미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백악관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미국 EU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소를 위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에 대해 러시아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포함해 미국과 EU의 강력한 협력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정상들이 회담에서 안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에 기반한 세계 청정 에너지 경제의 가속화를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고 디지털 기간 시설 및 인공지능 AI를 포함한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접촉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29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재개를 위해 양국 관계자들이 동남아시아 한 도시에서 올 봄 두 차례 접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이 소식통은 양국 관계자가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으며 북한 측이 일본과의 대화에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논의는 북한에 일본인이 거주하는지 여부로 확대됐고 북한 측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납북자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일본인 납북자 전원의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본 총리실 관계자도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인도 주재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이 모든 업무를 중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업무 중단은 파리드 마문자이 주인도 아프가니스탄 대사를 비롯한 최소 5명의 외교관들이 최근 망명을 위해 미국과 유럽 등으로 떠난 데 따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복수의 대사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관계자 중 한 명은 해당 대사관을 인도 정부가 인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재집권한 탈레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카불 소재 인도 대사관을 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인도 외교부의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중이며 탈레반 관리들은 즉각적인 논평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국제 정보 환경을 자국의 위대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28일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의 선전 행위를 촉진하고 검열과 허위 정보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 국제 정보 태생태계 구축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정부 조작 노력이 선전 검열, 디지털 권위주의 주장, 국제기구와 양자 협력 관계의 악용, 협력과 압력의 결합, 중국어 매체에 대한 통제 등 다섯 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판다 외교는 이제 끝났다. 워싱턴 DC 국립동물원에서 큰 사랑받았던 판다 곰 3마리의 12월 초 중국 반환 소식에 관한 미국 폭스뉴스 기사의 첫 문장입니다. 1970년대 초에 당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화답으로 미국에 도착한 판다 두 마리는 양국 우호의 상징이었고 또 중국이 러시아 등 여러 나라로 판다곰 선물을 보는 바 있어서 판다 외교라고 불렀습니다. 통통한 몸짓과 엉뚱한 장난기로 판다는 미국에서 큰 사랑받았습니다. 선물에서 임대 형식으로 바뀐 뒤에도 계약을 갱신하며 미국 여러 동물원에서 인기를 독차지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크게 삐걱거리기 시작한 미중 관계가 판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안보, 타이완 문제 등으로 확대하면서 미중 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온 국립동물원의 판다 임대 만료 소식. 그동안 판다가 양국 우호가 아니라 양국 정치의 상징이었다는 비판을 불러왔고요. 지난 5월 테네시주 멤피스의 판다곰 반환, 또 한국처럼 중국과 불협화음이 있는 나라의 판다 반환 소식이 겹쳐서 그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자, 동물원 우리에 CCTV를 달아서 온라인으로도 판다의 재롱을 볼 수 있게 했었던 워싱턴 DC의 국립동물원. 지난 23일부터는 판다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여 남은 이별을 앞둔 아흘에간의 송별 행사인데요. 자, 12월 이후에 중국의 판다를 볼 수 있는 미국의 동물원은 이제 조지아주 애틀랜타 동물원뿐입니다. 이곳에 사는 판다 4마리도 내년 초와 또 후반기에 임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은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There are credible reasons to believe that agents of the government of India were involved in the killing of a Canadian.
캐나다 국적의 인도계 시크교 지도자가 캐나다에서 살해됐습니다. 이 사건에 국제 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번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 캐나다와 인도 관계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속 인물은 카미가와 요코 일본 외무상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9월 29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1도, 구름 많이 끼어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9월 30일 토요일에 북한, 구름 많고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은 맑아집니다. 하지만 장진과 양강도 지역 종일 구름 많고 또 비 소식도 있는데요. 평강 김책도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5mm 안팎의 적은 양입니다. 자, 토요일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최고는 14도에서 27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15도, 개성 16도, 함흥이 13도고요. 신의주 15도, 원산 16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또 최고 기온은 평양이 24도, 개성이 25도, 함흥과 원산은 27도, 신의주 23도, 중강 21도, 해산 2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자, 동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2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30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영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중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워싱턴에서 회동했습니다. 오는 11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쿠바가 또다시 전력 공급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2,500명이 넘는다는 유엔 발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워싱턴에서 있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순 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27일 국무부 청사에서 회동했습니다. 중국의 부부장은 차관급에 해당합니다.
네, 자 국무부에서 관련 발표가 나왔습니까?
네, 회담 다음 날인 28일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고요. 같은 날 저녁 국무부가 보도문을 내놨습니다.
네, 자 먼저 밀러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네, 밀러 대변인은 양측이 개방된 소통 라인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된 노력의 일환으로 역내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이는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 이후 이뤄지고 있는 여러 후속 회담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은 지금 계속되는 갈등 국면 속에서도 대화 채널은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일치하고 있는 모양인데 자, 국무부 성명 내용도 짚어볼까요?
네, 국무부는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얀마, 북한, 해양 문제 등 역내 현안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국무부 성명에 또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군요.
네, 성명은 이번 회담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정 중국 국가부주석의 뉴욕 회동,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몰타 회동 등 최근 양국 간 고위급 회동에 이어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협력 분야뿐 아니라 이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는 것에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쪽에서도 이 회동 내용을 공개했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도 29일 웹사이트에 미국의 초청으로 27일 워싱턴에서 순 웨이둥 부부장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도야테 차관보가 아시아 태평양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양국 관계, 아시아 태평양 현안과 정책, 역내와 국제 관심사 등에 관해 솔직하고 심도 있고 건설적인 의견 교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양측 모두 회담에 대한 평가는 심도 있었다, 건설적이었다. 같은 목소리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과 남중국해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양측 간 여전히 큰 간극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순 웨이둥 부부장이 하나의 중국 원칙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고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대해서도 중국의 입장을 밝히고 양국의 건전한 상호작용이 상호이익은 물론 역내 국가들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회동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올해가 가기 전에 만날지 모른다 이런 관측이 있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 시 주석의 APEC 참석 여부를 비롯해 미국, 중국 정상회담 관련 논의가 진행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정상이 작년에 한번 만났죠?
네, 만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양자회담을 했는데요.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첫 대면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 인도에서 열린 G20 회의를 계기로 또 한 차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길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시 주석이 G20에 불참하면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시 주석의 그 G20 불참, 이건 꽤 이례적이었습니다.
네. 시 주석이 2013년 취임한 이래 G20 정상회의는 늘 참석을 해왔는데 올해는 불참하고 대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 불참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하지만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고위급 인사들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허리펑 경제 담당 부총리와 왕이 외교부장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최고위급 중국 인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신문은 또 왕이 부장이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시 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남미의 섬나라 쿠바로 갑니다. 지금 쿠바의 전력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요?
네, 쿠바 정부가 국민들에게 연료 부족으로 정전 사태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알레한드로 힐 부총리 겸 경제장관과 비센테 페라오 레비 에너지 광산부 장관이 27일 TV 방송에 나와 앞으로 며칠간 전력 부족 현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전력이 부족해서 정전 사태도 계속 늘 거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현지 관리들은 다음 달부터 수도 아바나를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하루 최대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의 정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쿠바는 왜 이렇게 전력난이 심한 겁니까?
쿠바의 전력난은 고질적인 건데요. 쿠바 정부는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발전소 유지와 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도 한몫했는데요.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덮치면서 전력난이 더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허리케인 피해는 잦았겠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허리케인 이언 때문에 전력망이 파손되면서 한동안 전국이 암흑세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쿠바는 전력 문제뿐만 아니라 오랜 경제난으로 식료품, 의약품 같은 생필품 부족 사태도 겪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2021년 7월에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공산당 일당 체제 국가인 쿠바에서 이런 반정부 시위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쿠바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비판했지만 시위대의 일부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면서 개선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크게 나아지는 기미가 없는 것 같군요.
네. 쿠바인들은 지금 몇 년째 의약품과 식품 부족에 허덕이고 있고요. 식량과 연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력난이 다시 심화하면서 지역 정부는 이미 국영기업과 기관들의 전력 사용 제한 조처를 시행하고 있고요. 각종 스포츠 행사와 대학 강의도 줄이고 있는 그런 시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지난 2년간 수십만 명이 쿠바를 떠났는데요. 대부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중해 난민 관련 소식입니다.
네, 올해 들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려다가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이 2,5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뉴욕 사무소 루벤 메딕 디엘라 소장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서 난민 실태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피해만 집계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올 1월부터 9월 24일까지 피해 현황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680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겁니다.
어림잡아도 수치가 크게 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1,000명 정도 사망하거나 실종했다는 얘기인데요. 메니티엘라 소장은 또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로 향하는 그 육로의 여정도 위험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매닉 디엘라 소장은 많은 이주민들이 출발하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튀니지, 리비아 해안까지 가는 육로 여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여정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주민과 난민들은 매 단계 죽음과 끔찍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올해 들어서 유럽에 도착한 이 지중해 난민, 이주민 얼마나 됩니까?
네, 1월부터 9월 28일까지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키프로스, 몰타 등 남유럽에 도착한 사람이 18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3명 이상이 이탈리아에 도착했고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이탈리아 쪽으로 유입되는 이주민들이 특히 많네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이탈리아 최남단에 있는 람페두사라는 섬이 북아프리카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지리적으로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람페두사 섬은 거리상 이탈리아 본토보다 북아프리카에 더 가깝게 있는데요. 이주민들의 주 출발지가 되고 있는 튀니지와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으로 가려는 이주민들이 이 섬으로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의 정부의 난민 정책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 취임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강력한 반이민, 반난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필요할 경우 해상에서 아예 난민선을 차단하는 등 특단의 조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불법 이주 문제는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함께 구조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중해 난민 이주민들의 출발지별 분석 자료도 있군요.
네, 올 1월부터 8월까지 튀니지에서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고 한 사람이 약 10만 2천 명, 리비아에서는 4만 5천 명이 지중해를 건너려고 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예, 국방과 국토안보, 국무부 예산을 수정한 세계 세출 법안이 미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상원에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최고령 상원의원이었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타계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소식부터 봐야죠.
예, 2023 회계연도는 9월 30일로 종료되는데요. 29일 현재 기준 이틀 남은 겁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자 지금 상원, 하원 각각 이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하원부터 볼까요?
예, 하원은 28일 늦은 밤 총 3개의 세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예산안은 모두 12개입니다. 12개 세출 법안을 각각 통과시켜야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요. 의회에서는 통상 각 세출 법안을 따로 상정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이른바 옴니버스 예산안을 처리하는데 2024 회계연도를 앞두고는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일괄 처리에 반대하면서 결국 개별 상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3개 세출 법안이 28일 하원에서 통과된 겁니다.
네, 자 통과된 세출 법안 어떤 겁니까?
예, 이날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국무부, 농무부 세출법안 이렇게 4개가 상정된 가운데 농무부 세출법안을 제외한 3개 세출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무부 세출법안은 찬성 216대 반대 212, 국방부 218대 210, 국토안보부 220대 208로 각각 통과됐습니다. 반면 농무부 세출법안은 찬성 191대 반대 237로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네. 자, 이 세출법안과는 별개로 또 통과된 법안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법안인데요. 이 법안은 원래 국방부 사출 법안에 포함돼야 하지만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등이 반대해서 결국 따로 떼어서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날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자, 주요 세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예, 하원이 통과시킨 세출 법안은 강경파 공화당 의원의 의견을 수용한 건데요. 그래서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셧다운 가능성을 키웠다는 지적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가 소속 의원들이 이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요?
네,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28일 메카시 하원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남은 7개 세출 법안 처리 일정과 정부 예산 지출에 대한 감축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의회 내 누구도 이 같은 합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없이 임시 지출안을 지원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상원에서는 또 셧다운 피하기 위해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상원은 개별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지출안은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정부의 셧다운을 막고 정부 운영이 계속되도록 하는 임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현재 상원은 11월 17일까지 유효한 임시지출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정부 재난지원금이 각각 60억 달러 배정돼 있습니다. 상원은 주말 사이에 임시지출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상원에서 임시지출안이 통과돼도 여전히 셧다운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죠?
맞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이미 상원에서 마련한 임시지출안에 반대할 것이란 뜻을 밝힌 겁니다. 메카시 의장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상원에서 결정한 것을 받아들이고 이에 항복해야 하느냐며 대답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원과 상원 상황을 미뤄볼 때 지금 셧다운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런 가운데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메카시 하원 의장을 끌어내리려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신문은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강경파 의원들이 이르면 다음 주 메카시 의장을 하원 의장직에서 내려오도록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강경파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에 나선 건데요. 이들은 메카시 의장이 지난 1월 하원 의장에 오를 당시 강경파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실제로 메카시 의장이 그 의장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그 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강경파 의원들은 메카시 의장의 자리를 대체할 인물로 현재 하원 공화당 수뇌부에 속한 톰 에머 의원을 꼽고 있습니다. 에머 의원이 자신들의 입장을 더 잘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는 건데요. 한편 에머 의원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나는 메카시 의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자신의 하원의장 대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네. 자, 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지금 계속 높아가고 있는데요. 실제 정부가 셧다운이 되면 이게 얼마나 이어질까요?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나오는데요. 한편 역대 가장 오래 지속된 셧다운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는데 당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34일간 지속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2024 대선 이제 약 1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선에 도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잠재적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또 그의 지지 세력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했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미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열린 존 맥케인 전 공화당 상원의원 추모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인 이른바 마가 세력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발언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에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극단주의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마가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구호인데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으로 다시 미국을 위대하대라는 뜻입니다. 통상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을 일컫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의 공화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마가 극우 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또 위협받고 있다며 이들의 극단적인 의제가 실행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잠재적인 대선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계하는 것은 그동안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할 때 직접 이름을 거론하는 대신 전임자라는 표현을 써왔는데요.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했다고 말한다면서 나는 다른 대통령이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연설 장소로 애리조나주를 선택한 것도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네요.
네, 맞습니다. 애리조나주는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한 지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가 있었다면서 재검표를 요구한 곳이기도 하고요.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그도시 애리조나 주지사에게 전화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는 압박을 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그리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믿는다면서 미국에는 정치폭력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애리조나주를 찾았다는 것이 미 언론의 분석입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지금 부패한 조 바이든에 이끌리는 극단적인 좌파 민주당이야말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네. 자, 2024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재대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양 진영에서 서로에 대한 견제 더 잦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자동차 노조를 방문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토론회에 불참하는 대신 자동차 노조를 찾아 연설하겠다고 밝히자 바이든 대통령은 하루 앞서서 직접 자동차 노조 파업 시위 현장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그러자 선수를 뺏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가스라이팅, 싸구려 설정용 사진 행사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이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 타계 소식이죠.
네, 미 현직 최고령 상원의원이었던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실 비서실장은 29일 파인스타인 의원이 전날 저녁 워싱턴 DC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사망한 당일 오전에도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상원 표결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밤 유명을 달리한 겁니다.
네. 자, 파인스타인 의원이라고 하면 미국의 여성 정치인들 가운데 이 선구자로 알려진 인물인데 자, 정치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파인스타인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30년 넘는 세월을 보내면서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은 인물입니다. 예, 파인스타인 의원은 1978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첫 여성 시장이 됐고요. 1992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사상 첫 여성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예, 파인스타인 의원은 상원에 입성한 후 5차례 재선에 성공하면서 역대 최장수 여성 상원의원이 됐고요. 또 상원 정보위원회의 첫 여성 위원장, 법사위원회 첫 여성 민주당 간사 등을 거치면서 여성으로서 유리천장을 깬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네. 자, 정계에 30년 넘게 몸담았다면 이 상당한 수의 법이 파인스타인 의원을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요. 이 파인스타인 의원은 특히 총기 교살 관련 법안에 적극적이었습니다. 1994년 당시 빌 클링턴 대통령이 서명한 공격용 무기금지법을 발의한 사람이 바로 파인스타인 의원인데요. 2004년에 이 법의 시효가 만료되자 이 파인스타인 의원은 더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2012년 코네티컷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20명과 성인 6명이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더 엄격한 총기 규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하지만 공화당과 총기 권리 옹호단체 반대로 상원 통과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외에 주요 성취로는요, 2017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서 파인스타인 의원이 초안을 작성한 성매매 밀거래 반대 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일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자, 파인스타인 의원 올해 초에 언제 은퇴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파인스타인 의원은 지난 2월에 내년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었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성명에서 오는 2024 재선에 나서지 않겠지만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연말까지는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성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겁니다. 한편 2018년에 파인스타인 의원이 85세의 나이로 상원의원 재선에 성공하자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건강과 고령을 문제 삼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임기가 1년 넘게 남았으니까요. 후임자 얘기도 나올 만합니다. 후임자 정해졌습니까?
네,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달 초 미 MBC 방송에서 상원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흑인 여성을 이 자리에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케이티 포터, 애덤 시프, 바버라 리 하원의원 등이 내년 상원 도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진보 성향의 흑인 여성인 바버라 리 연방 하원의원이 선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 가운데서는 파인스타인 의원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계 인사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파인스타인 의원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뤄졌습니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선구적인 미국인이었다면서 국가안보에서 환경, 시민의 자유 옹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족적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파인스타인 의원의 업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의원에 대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와 주, 국가를 위한 투사였다며 특정 정치 공직에 오른 첫 여성이라는 기록뿐 아니라 그녀가 미국과 캘리포니아를 위해 했던 수많은 업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원의장을 지낸 낸시 펠로시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도 29일 이 파인스타인 의원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용기와 평정, 우아함으로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여성 시장을 역임한 선구적인 여성 지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지원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대통령실에는 직속 기구들이 있어서 다양한 현안에 관해서 결정하는 대통령을 보좌합니다. 이들 직속 기구가 속해 있는 대통령실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감독합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장인 대통령실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But back on your question about Iran, the partners in the region we're very close with, great relationships with. We're out there. We have.
지난 2017년 10월 존 켈리 비서실장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 자리에서 이란 핵 문제에 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방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 안에 있는 기구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백악관 비서실장이 책임자며 비서실장은 대통령실도 감독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이 세부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지난 1939년 재조직 계획 1에 따라 대통령실 안에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현직 대통령의 바람에 따라 조직이 꾸려지고 대통령이 선택한 참모와 비서진이 이끕니다. 대통령 비서실 참모나 비서진은 거의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들은 장관이나 다른 행정부 고위 관리와는 달리 상원 인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Kelly told reporters at the White House he was so stunned by the breach of privacy by Congresswoman Wilson that he went to the Arlington.
대통령 비서실 수장인 비서실장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는 고위급 참모나 비서진을 발탁하고 그들 부서의 활동을 감독합니다. 또 백악관 참모진의 전반적인 체계를 세우고 이를 관리합니다. 그 밖에 중요한 임무로는 대통령에서 나오는 정보나 결정의 흐름을 통제합니다. 그런가 하면 정책 개발을 지휘, 관리, 감독하기도 합니다. 법안 제정이나 지출 법안 마련에 있어 의회 지도자들과의 협상도 비서실장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서실장은 내각에 포함됩니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나 정책 등 모든 부문에서 조언하는 사람, 즉 대통령의 손과 발, 그리고 입과 귀를 맡은 사람이 바로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 이래 지금까지 모두 백악관 비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올해 2월에 취임한 제프 자이언츠 실장입니다. 비서실 산하 직원들은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 공간인 일명 웨스트 윙과 영부인 집무 공간과 백악관 직원들 사무실이 있는 이스트 윙 등에서 근무합니다. 이들은 물리적으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서 대통령 일정 관리나 인사 정책을 포함한 여러 사안, 그리고 대외 활동과 공보 활동 등을 책임집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대통령 비서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최근 인도와 캐나다 간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인도 출신 시크교 지도자가 캐나다에서 살해된 사건의 배후로 인도 정부를 지목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은 두 나라 갈등이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이번 사건의 발단과 전개 과정, 캐나다와 인도 관계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사건의 발단.
지난 18일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캐나다 하원에서 시크교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 씨 피살 사건에 인도 정부 요원들이 개입했다는 신뢰할 만한 혐의들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Credible reasons to believe that agents of the government of India were involved in the killing of a Canadian on Canadian soil. That is something of.
트뤼도 총리는 현재 캐나다 정보 당국이 이를 추적 중이라면서 외국 정부가 캐나다 영토에서 발생한 캐나다 시민 살해 사건에 개입한 건 어떤 형태로도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자국에 주재하고 있던 인도 정보 요원을 추방했습니다. 그러자 인도 정부도 바로 자국 주재 캐나다 고위 외교관을 마추방했고요. 캐나다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면서 양국의 갈등은 더 증폭됐습니다. 여기에 인도 정부는 캐나다에 조사 협조 요청도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6일 수브라마냠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인도가 사건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캐나다 정부가 제시한다면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수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도화선이 된 시크교 지도자의 죽음.
양국 갈등의 도화선이 된 니자르 씨 살해 사건은 지난 6월에 발생했습니다. 니자르 씨는 지난 6월 18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교회에 있는 시크교 사원 밖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니자르 씨는 인도 북부 펀잡 출신으로 20살 때 위조 여권을 가지고 캐나다에 불법 입국했다가 2007년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자르 씨는 캐나다에서 배관공 일을 하면서 시크교 지도자로 왕성하게 활동했는데요. 이런 그를 인도 정부가 주목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니자르 씨를 펀자브주의 독립을 꿈꾸는 테러리스트로 보고 지난해에는 그에게 100만 루피, 미화로 약 12,000달러의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18일 저녁 사원에서 모임을 끝내고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을 막 벗어나던 니자르 씨가 괴한들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두 명의 괴한이 니자르 씨가 탄 자동차를 향해서 무려 30발에서 50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는데요. 경찰이 출동했을 때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했고요.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습니다.
시크교회와 펀자브, 칼리스탄 독립국가.
시크교는 15세기 펀자브 지방에서 태동한 인도의 소수 종교입니다. 인도 국민의 절대적 다수가 힌두교를 믿고 있고요. 이 시크교를 믿는 사람은 14억 인도 인구의 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3천만 인구를 가진 펀잡주는 주민 대다수가 시크교를 믿고 있습니다. 시크교 근본주의 세력은 오래전부터 인도에서 펀자브 지역을 분리해서 칼리스탄이라는 자신들만의 독립국가 건설을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와 90년대 인도 정부의 강경 진압에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84년에는 인도의 첫 여성 총리였던 인디라 간디 총리가 시크교 경호원들에게 암살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크교 분리독립 시위를 강경 진압한 데 대한 보복 행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가 시크교를 전혀 수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지낸 만모한 싱 총리도 펀잡 출신의 시크교인입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나렌드라 모디 현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강성 힌두교인입니다.
G20부터 예열된 인도와 캐나다 갈등.
인도와 캐나다의 갈등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동상 이런 다자국제회의는 각국 정상들이 양자회담 등을 통해서 외교 폭을 넓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는데요. 그런데 모디 총리가 이 기간에 트리우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거부한 걸로 알려지면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두 정상은 결국 짧은 회담을 소화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리도 총리는 니자르 씨 사망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모디 총리는 캐나다 거주 시크교인들의 시위와 캐나다 당국의 처사에 큰 불만을 나타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회담 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캐나다 내 시크교인들이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캐나다 내 인도 사회와 이들의 예배 장소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트리도 총리는 현지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는 항상 표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를 수호할 거라면서 갈등의 고를 드러냈습니다.
시크 교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캐나다.
캐나다에는 약 77만 명의 시크 교인들이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펀잡주를 제외하면 시크 교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때 농사를 주력으로 번창했던 펀잡주는 제조업과 기술력에 집중한 주들에 추월당하면서 경제가 침체에 있는 데다가 모디 정부의 힌두교 중심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펀잡 주민들은 자녀들을 캐나다로 보내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인도 전체로 봐도 인도는 캐나다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47%나 증가해서 32만 명의 인도 학생들이 캐나다에서 학업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빗장이 닫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방, 양국 갈등 파장 주목.
미국과 영국 등 이 두 나라의 우방국들은 사안의 심각성을 주목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국제정세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의 조사 방침을 지지하면서 인도에 조사 협조를 권고했습니다. 영국도 영연방의 일원인 캐나다와 인도의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는 지정학적으로 전략적인 가치가 점점 커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등 서방 주요국들은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할 대항마로 인도와의 관계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전통적이고 강력한 우방이자 주요 7개국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불거진 인도와 캐나다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입니다. 가미카와역고 일본 신임 외무상이 지난주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지난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2차 개각으로 발탁된 여성 외무상입니다. 일본의 여성 외무상이 등장한 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 때인 2002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1953년생, 올해로 70살입니다. 일본 혼슈 시즈오카현에서 태어나서 명문 국립대학인 도쿄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대학교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에 진학해서 1988년 공공정책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일본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귀국 후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1996년 중의원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요. 하지만 낙선하고 자민당에 입당합니다. 그리고 2000년 중의원 선거에 또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당을 탈당하는데요. 여기서 당선되자 1년 후 자민당에 복당했습니다. 그는 2021년 중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7선의 관록을 가진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아베 신조 총리 1차 내각에서 내각부 특명 담당상에 등용된 것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역대 정부에서 법무상을 3번 역임했습니다. 재임 시절 16건의 사형을 집행해서 가장 많은 사형을 집행한 법무상이라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미카와 외무상은 일한 의원 연맹 소속으로 지한파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7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규칙적인 운동과 호신술 연마 등을 즐겨 한다고 하고요. 가족으로는 남편과 두 딸이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캐나다와 인도 갈등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미국인과 대화하다 보면 말끝에 do를 붙이는 경우가 많죠. 어떤 의미인지 상황에 따라 짚어보겠습니다.
I got this new scarf and I think it's really nice.
No, it's really not.
That's not polite.
I mean, okay, it's nice.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I got this new scarf and I think it's really nice.
새 스카프가 생겼어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No, it's really not.
아니에요. 좋지 않습니다.
That's not polite.
예의 없는 말이네요.
I mean, okay. It's nice.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제 말은 알았어요. 좋은 스카프예요. 색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요. Though, 하지만, 그래도라는 의미입니다. Though가 문장 뒤에 붙어 의견 불일치, 대비를 나타내는 겁니다.
I got this new scarf. It's a little rough, though.
먼저 대비를 드러내는 경우 I got this new scarf. 새 스카프를 샀습니다. It's a little rough though. 약간 거칠긴 하지만요. 화자 스스로 한 말 안에서 도를 통해 긍정적인 진술과 부정적인 부분이 대비됩니다. 새 스카프를 사서 좋은 마음과 그렇지만 이 스카프가 약간 거칠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상대방의 말에 대비를 표현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My scarf is really nice. I could say, yeah, it's costly though.
My scarf is really nice. 제 스카프는 정말 좋아요. Yeah, it's costly though. 그러네요. 비싸긴 하지만요.
My scarf is really nice. I could say, yeah, it's costly though.
의견 불일치죠? 스카프가 정말 좋은데 비싸다는 겁니다.
I like my new scarf.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I like my new scarf. 제 스카프가 좋아요.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색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요.
I like my new scarf.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I don't like the color though. 이렇게 말을 하면 결국 스카프를 안 좋아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조금 더 공손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번에는 문장 세 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드라는 의사를 거의 한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의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문장 앞에 도우를 또 문장 중간에 또 마지막에 넣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ough Indra waited for almost an hour, his doctor never showed up. Indra's doctor never showed up, though he waited for almost an hour.
문장을 더욱 대화체로 만들려면 도우를 문장 끝에 붙이시면 됩니다.
To make your sentence even more conversational, you can move though to the end.
Indra waited for almost an hour. His doctor never showed up though.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말 끝에 도우를 붙여 그러나 근데 그래도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